예, 신명기 11장 보고 있었습니다. 좋은 땅을 약속하시다. 약속의 땅이라는 것을 그 이스라엘 백성의 오롯한 신앙에 대한 어떤 대가로서 땅을 주신다라고 했는데, 그 약속의 땅이 이제 신약 예수 그리스도로 들어와서는 하늘나라로 확장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구약처럼 이 땅에 물질적인 땅에 매달리는 게 아니라 그 땅을 하늘나라로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이제 복음에서는 당연히 보게 되고, 그리고 단지 땅을 받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내가 받은 것을 어떻게 나누는지를 신약은 더 예수님은 더 집중해서 이야기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약의 마지막 책인 요한 묵시록에서 확정적으로 거의 표현을 하지만, 이제 지상의 예루살렘은 구약의 한정이 되고 신약에서, 그리고 요한 묵시록에서 그 지상의 예루살렘이 천상 예루살렘으로 확장되는 그 그림을 묘사하고 있죠. 그 요한 묵시록 21장 1절에서 2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또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하늘과 첫 번째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처럼 차리고 하늘로부터 하느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단지 예루살렘 한 천상에 다시금 세워지는 게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 예, 그래서 첫 번째 하늘과 첫 번째 땅이 사라졌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하느님께 창조하셨던 그 물질 세상의 모든 땅과 하늘이 사라지고 그 새하늘과 새 땅, 영적인 개념이겠죠. 그렇게 되면서 그곳에 예루살렘이, 천상 예루살렘이 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 존재합니다. 심지어 하늘과 땅도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고 하면서 그 부활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하늘나라로 옮겨짐을 이야기하죠. 이게 바로 신약의 세계관, 신앙관이 되고 지금 우리의 신앙관이 되는 것이죠. 자, 이제 11장 26절 32절 축복과 저주를 이야기합니다. 27장에서 그 30장 나중에 후반부에서 축복과 저주의 문단과 연결되는 그 축복과 저주의 시작을 알리는 부분인데요, 27장 12절에서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요르단을 건넌 뒤 백성에게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짐산에 서야 할 지파들은 시메온, 레위, 유다, 이사카르, 요셉, 베냐민이다. 그리고 저주하기 위해서 에발산에 서야 할 지파들은 르우벤, 가드, 아세르, 지불룬, 단, 납탈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족들 절반은 저주를 상징하는 메말은 에발산에 서고, 다른 절반은 축복을 상징하는 비옥한 그리짐산 위에 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한 분이신 하느님의 예배나 이웃사랑, 어떤 정결, 사회정의와 관련된 법을 어긴 자들에게 저주를 선언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반대로 주님과의 계약을 충실히 지키게 되면 약속된 땅에서 번영을 누리며 오래 살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11장, 27장 모두 축복과 저주의 장소로 그리짐산과 에발산이라는 장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축복과 저주라는 이 모양새는 계속 강조합니다만, 그 신명기 신학, 구약의 신학의 두 축이죠. 또 하나의 축입니다. 이 두 가지는 없을 수가 없는 부분인데, 이 모양새의 모태, 어디서 따왔냐라고 보면, 그 모양새는 시나이 계약이고, 시나이 계약을 이제 맺을 때도 너희가 잘못하면 벌을 받고 지키면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시나이 계약도 이 시나이 계약의 모습이 바로 그 고대 근동에서 히타이트라고 하는 그 고대 근대의 제국 가운데 한 나라 강대국이 주변의 약속과 맺었던 어떤 추종 계약의 틀을, 그 모양새를 참고해서 시나이 계약을 짜고 있습니다. 그러한 추종 조약은 여섯 가지 요소를 가지는데, 계약 주체, 종주국, 임금의 자기소개, 내가 어떤 사람이다 라는 걸 얘기하고, 그리고 과거 종주국 임금이 종속국 임금에게 은혜를 어떻게 베풀었는지 이런 이야기 좀 하고, 이제 종속국이 지켜야 될 의무와 규정들, 뭐 이를테면 십계명이 되겠죠. 주약의 합의사항을 충실히 지킬 것을 공적으로 선포. 너희들이 이걸 잘 지켜야 돼.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너희가 저주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이 조약 가운데에서 마지막 부분들, 잘하면 축복을 받고 잘 못 지키면 멸망을 받을 것이다 라는 저주의 부분을 따와서 자신들의 신학의 중요한 모양새로 만들죠. 그래서 이 저주와 축복에 관한 이 부분은 신명기 신학의 중요한 부분이고 장소와 연결되는데, 장소와 연결되어서 백성들이 보고 믿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29절 보면 그리짐산에서는 축복을, 에발산 위에서는 저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리짐산이 축복이고 에발산이 저주인지는 정확하게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그리짐산이 에발산보다는 비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켐이라는 도시를 중심, 이스라엘보다 훨씬 좀 더 북쪽에 있는 고장인데요. 스켐이라는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두 산이 양쪽에 가까이 붙어 있는 거죠. 스켐, 그리짐산이 여기 있으면 에발산이 여기 있습니다. 한 산은 나무도 많고 좀 비옥했던 것 같고, 에발산은 거기에 비해서 좀 메말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는 축복이고 하나는 저주. 스켐은 구약에서 중요한 도시입니다. 창세기를 보시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처음 자리를 잡은 곳이 스켐이라는 자리가 되고, 거기서 아브라함은 주님을 위해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 스켐에다가 제단을 쌓죠. 그리고 야곱이, 나중에 야곱이라는 인물이 외삼촌 라반을 떠나 형 에사우를 만난 후에 이 스켐에 정착했고, 그러니까 나중에 그 삼촌 댁에서 수십 년을 고생하고 자기 처와 아들들을, 애들을 데리고 내려와서 아버지 땅으로 내려왔을 때 처음 정착한 곳이 스켐이고요.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뒤에 요셉의 유골, 요셉이 이스라엘 땅에 묻어달라고 했잖아요. 그 요셉의 유골을 스켐에다가 안치를 합니다. 이후 스켐은 요셉의 맏아들인 므낫세 지파의 땅이 되죠. 땅이 되고, 나중에 북이스라엘 왕권을 장악한 느봇의 아들 예로보암 왕이 북이스라엘을 세우고는 스켐을 첫 번째 수도로 삼았습니다. 여튼 이렇게 스켐은 되게 중요하고 특히 북이스라엘의 정치 종교의 중심지였죠. 북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축복과 그 중요한 장소에 양쪽의 산이, 에발산과 그리짐산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맨날 그 산을 보면 어우 잘해야지라는 생각이 드는, 그래서 축복과 저주라는 이 두 가지 추상적인 개념을 두 개의 산이라는 구체적인 형상으로 확정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 두 개의 산을 볼 때마다 이 상선보락의 신명기적인 신학을 이렇게 시각적으로도 굳건히 한 것이다 라고 보면 되죠. 어쨌든 이 축복과 저주는 구약에서는 하느님이 들고 계신 두 개의 중요한 행위이고, 어느 것을 받을 것인지는 인간이 어떻게 하는지에 달려있다라는 걸 이 두 산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상선보락의 신학은 신학의 한 부분일 수는 있지만 전체일 수는 없다라는 거죠. 전체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이고, 상선보락은 그 안에서 하나의 부분일 뿐입니다.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인간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상선보락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때와 장소와 그 방법을 정하는 건 인간이 아니라 하느님입니다. 궁극적인 상도, 궁극적인 벌도 결국에는 죽음 다음에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 이걸 꼭 명심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그걸 인간이 정하려고 했죠. 인간이 신의 대리자가 아니라, 그가 구역에서는 자기는 신이 아니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인간들이 이거는 하느님의 벌이고 이건 하느님의 상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속에서 여러 가지 어떤 모순들을 겪어야 했습니다. 자, 그렇게 에발산과 그리짐산 이야기를 하면서 유일한 성소라는 이야기가, 아주 묘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스켐 이야기하고 에발산, 그리짐산 정도 얘기했으면 스켐이라는 장소가, 그 두산이라는 장소가 가장 거룩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 머릿속에 뭔가 애매한 생각이 떠오르시죠? 아니 예루살렘은 어쩌고? 라는 생각이 드셔야 됩니다. 5절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고 당신의 거처로 삼으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가운데서 선택하시는 곳을 찾아가야 한다. 너희는 반드시 그곳으로 가야 한다. 구체적인 고유명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대명사, 그곳, 뭐 거쳐, 선택하신 곳이라는 보통 명사로 이 부분을 추상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바로 여기가 예, 바로 예루살렘이죠. 바로 정확하게는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합니다. 근데 신명기에서는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그곳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상하죠. 대놓고 예루살렘이라고 하지는 않는 이유는 않지만 이 전후 사정을 아는 유다인이라면 여기서 강조하는 유일한 성소가 예루살렘임을 누구나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은 것이고, 그럼 왜 예루살렘이라고 직접 표현하지 않았을까요? 하면 될 텐데, 왜냐하면 예루살렘을 정복한 시기가 신명기의 시간보다 한참 이후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이고, 대놓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게 부담스럽죠. 왜냐하면 자기들의 역사에서 너무나 뚜렷한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많은 도시국가들을 정복을 하긴 했습니다만 예루살렘을 초반에 정복하지 못합니다. 거기에 사는 민족들이 강하기도 했고 예루살렘의 당시로서는 천의 요새였기 때문에 남과 동과 서는 우리를 치면 계곡도 아닙니다만 자기들로 치면은 계곡으로 둘러싸여 있고 한쪽 북쪽만 이렇게 출입이 가능한 쪽이었기 때문에 그쪽만 잘 먹고 있으면 예루살렘은 정복할 수 없는 그런 아주 튼튼한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정복하지 못하고 나중에 다윗 왕 때 가서야 이 예루살렘을 이렇게 차지하게 되기 때문에 당장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게 약속의 땅을 넘기 전에 이 예루살렘을 표현하는 게 신명기 신학자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부담스러운 거죠. 누구나 다 아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예루살렘을 표현하지 않고 그곳이라고 좀 둘러서 표현하고 있고요. 여튼 결국 예루살렘을 말한다는 것은 제사의 중앙 집중화, 왕권의 집중화를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새로운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합의해서 결정한 장소에서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조금 전에 또 스캠과 에발산 이렇게 나왔는데 또 이렇게 예루살렘 이야기하는 게 재미있죠. 이걸 모르면 이게 뭐야라고 생각하시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 편집의 과정을 알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중심의 그 레위인들이 신명기를 얘기할 때 스캠을 중심으로 스캠이라는 성소를 중심으로 신명기를 짰지만 북이스라엘이 망한 다음에 사제들이 그 책을 신명기라는 책을 들고 남유다로 내려온 다음에는 그 남유다의 왕들이 그걸 보고는 뭐 안 준 게 책이라는 걸 그때 뭉쳐 있는 게 아니라 사본들이 다 이거 신명기도 다 몇 권씩 따로 있으니까요. 다 살아남은 거죠. 그래서 왕들이 볼 때는 스캠이 아니야. 예루살렘이야. 근데 역사적으로 볼 때 예루살렘 바로 지적하게 좀 그러니까 에둘러서 표현해서 예루살렘 성소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다시 끼워 넣은 거죠. 그래서 이게 대척이 되는 대립이 되는 두 개의 장소가 신명기에서 이렇게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스캠도 있고 예루살렘도 있고요. 이런 모양의 새가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저마다 편리하다는 이유로 가까운 산당에 모여서 그 예 제사를 바치고 그곳에 사제들에게 십일조를 내다보면 민족의 단일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지방에서 성행하고 있었던 가나안 토착민들의 풍산신 숭배와 뒤섞일 위험이 있다. 그래서 이걸 한 군데로 모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단일 성소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이 규정은 다윗이 기획을 다윗 왕이 기획을 했고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과 그곳에서 예배만을 인정한 그 남쪽 왕국과 그렇죠? 그리고 지방 성소 예배를 허용했던 북쪽 왕국 사이의 어떤 종교적인 정치적인 갈등을 반영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예루살렘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후대에 왕정시대의 편집 부분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2중앙화는 사실 여러가지 문제를 일으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먹는 문제입니다. 옛날에도 뭐 여러분들 더우셨을 때도 소고기를 뭐 돼지고기를 고기를 구경하는 건 제사 때죠. 잘 기억을 되돌아 보시면 한국에 어릴 때 고기를 먹는다 특히나 소고기는 구경하기 쉽지 않으시죠. 물론 뭐 매일 드시는 분도 계셨겠지만 제사가 되어야지만 고기 구경을 하는 겁니다. 그죠? 잔치를 해야지만 고기 구경하고, 또 어쨌든 한국은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탕 문화가 발달해 있는 건 고기를 구워서 먹으면 몇 명한테 못 나눠주죠. 근데 고기를 국에 끓이면 양이 불어나잖아요. 고기 국에다가 고기 몇 점만 이렇게 얹어놔도, 그래서 이 한국은 탕 문화가 발달한 건 고기가 모자랐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야생 짐승 제외하고 모든 육고기는 제물로 제사 때 바친 고기를 먹을 수 있었는데, 예루살렘으로 제사를 고집하자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고기를 못 먹게 되는 겁니다. 모든 제사 제물을 예루살렘 집중시켜 다 걷어가 버리니까 지방의 사람들이 고기를 못 먹으면서 이렇게 영양분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하면서 건강에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어느 곳에서든지 피를 먹지 않는 것을 전제로 짐승을 잡아서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좀 읽었던 15절 보시면, 그러나 주의 너희 하느님께서 너에게 베푸신 복에 따라서 너희가 원하는 대로 어느 성에서든지 짐승을 잡아서 그 고기를 먹을 수는 있다. 부정한 사람도 정결한 사람도 그것을 영양이나 사슴 고기처럼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좀 애매하죠. 그러니까 제사를 바쳐서 먹어라라는 말은 없고 짐승을 잡아서 따로 고기를 먹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만, 그 옛날에는 사실 짐승을 잡는 작업이랑 제사는 거의 떨어질 수 없는, 왜냐하면 그 귀한 음식을 먹으면서 하느님한테 이렇게 제사 좀 드리면서, 그러니까 조금 복도 좀 받고, 그러니까 기름 부분이나 머리 부분 이런 걸 받치고 나머지 먹을 수 있는 걸 떼서 먹는 게 당연한 과정이었는데, 이거를 그렇다고 뭐 먹지 말라니 지방민들이 고기 먹을 기회가 없어서 뭐 건강이 안 좋아져가고, 그렇다니 풀어주자니 안 되고 하니까 애매한 규정을 여기다가 적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제2의 집중과 또 지방 제사가, 그래서 지방 제사를 바친 레위인들과 예루살렘 성전의 사제들의 이런 갈등 관계, 결국 이거는 권력의 중앙 집중화하고도 연결이 되겠죠. 왕을 중심으로 하는 예루살렘 성전과 그 판관기의 그런 부족 동맹, 그런 평등, 왕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차등 계급의 사회와 어떤 뭐 부족을 중심으로 하는 그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더 평등했던 이 사회를 부르짖었던 이 두 공동체의 어떤 대립이 이 고기를 먹는 문제에서도 여전히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는 걸 신명기를 조금 자세히 읽다 보면 충분히 또 볼 수가 있는 뭐 재미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예, 그럼 다음 시간 또 신명기 이어가겠습니다.